마가복음 5장을 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하고 있고 길르앗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할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모압 광야를 통과하고 암몬 지역을 통과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그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며 간청했습니다. 이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라고 모세가 책망하자 그들은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하면서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반은 이 땅을 물려받았고 그때 갈릴리 호수의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그라사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2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해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마가는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에 대해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오도록 명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귀신이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예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1절에서 13절 말씀. 이 내용으로 보아 2천이나 되는 수의 귀신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몇몇 귀신이 돼지를 미혹하여 움직이자 나머지 돼지들도 같이 거칠어져 함께 바다로 내달린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당황한 나머지 함께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돼지는 율법에 금지된 고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불법이었으며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근거를 없애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함해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6절에서 17절 말씀. 돼지 치던 자들이 이 사실을 마을에 알리자 사람들이 와서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엾은 사람이 도움을 받아 낫게 된 것에 감사하기는 커녕 잃어버린 돼지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보다 소유에 더 관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필요보다는 자신들의 소유를 잃게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20절 말씀. 데가볼리는 열 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21절에서 24절 말씀. 가브나움 쪽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절박한 상황에서 그분께로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아마도 어린 아이와 관련된 일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가 아파 고통당하는 모습은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린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보험서에서는 이 아이가 회당장 야이로의 하나밖에 없는 12살가량의 딸임을 말해줍니다. 12년 동안 한 가정에서 행복과 웃음을 가져다 주던 아이가 죽게 되자 아버지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지만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유일하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은 일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께서 율법을 어겼다고 논쟁하는 현장에 야이로가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엄청난 공경에 처해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편견을 떨쳐버리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러 왔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빨리 어떤 수라도 쓰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예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그는 절박함으로 인해 무리를 해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는 예수께서 손만 얹어도 아이가 살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시자 많은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에워싸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25절에서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만지기만 하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과 긍정적 고백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합니다. 긍정적 고백은 그 여인이 계속 혈루증을 앓으면서도 단지 나는 나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속한 것입니다. 여전히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나았다 라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내가 만지는 순간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으며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접촉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여전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난 아프지 않아, 난 나아서 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은 긍정적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그 여인이 혈루증이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의 법에 의해 그 여인이 만진 모든 것은 부정하며 그 여인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만진 것을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자기의 가족과 계속 살면서도 음식은 물론 옷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법에 따라 그 여인은 예배 장소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들의 의식에 의해 부정하다고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 여인은 어두움의 그늘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야이로는 12년 동안 아이의 재롱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이가 가져다 주었던 즐거움의 아름다운 것은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반면 이 여인은 그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상태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광명의 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29절 말씀. 그 여인은 그 순간 병이 나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병 고침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주일 아침 너무나 아픈 상태에서 잠이 깬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기에는 너무 아팠습니다. 일어나 말씀을 살펴보려 하였지만 너무도 고통이 심해 아들에게 설교 부탁을 한 후 우울한 심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께서 저를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침대 위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돌연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마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즉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낫게 된 것입니다. 저는 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고열로 몹시 고생하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손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머리를 만져보니 열이 점점 내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였던 아이의 어머니가 체온계로 다시 재어보니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이처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도 자신의 몸 안에 일어나는 병 고침의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역사입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말해줄 필요도 없이 바로 알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그 여인이 즉시 병 고침을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0절에서 31절 말씀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무리들 속에서 떠밀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갑자기 서서 누가 만졌느냐고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며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찾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즉시 자기를 찾고 계심을 알았고 예수님도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셨습니다. 많은 무리 속에서 오직 그 여인만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서 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여인만이 주님을 만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그분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병이 낫게 된 사실은 3장 9절에서 10절 6장 56절에서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되었듯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신 기록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멈추어 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더구나 이때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멈추어 선 그 순간 이미 그 아이가 죽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야이로의 하인들이 와서 딸의 죽음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딸의 죽음으로 엄청난 슬픔을 당하게 될 야이로에게 큰 연민의 정을 느끼셨고 또한 야이로에게 가장 슬픈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이로는 자기가 아이의 재롱을 즐겼던 12년간의 긴 세월 동안을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그분을 만짐으로써 완치된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5절에서 36절 말씀 지금 예수님은 흔들리려 하는 야이로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격려하고 계십니다. 야이로가 죽게로 돌아선 때는 분명 온 몸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가듯 창백하고 혼란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오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내 아이가 가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슬픔과 절망뿐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주께서 단지 딸 아이를 만져주시기만 해도 나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리를 멈추어 세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8절 말씀 이 당시 죽은 자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더 크게 울면 울수록 더욱더 죽은 자를 위한 슬픔과 사랑이 나타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직업적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우는 일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런 경우에 고용되었습니다. 이웃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의도에서 고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 통곡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웃들에게 한 가정이 당한 슬픔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실 때 통곡하는 사람들이 울음소리에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이라고 아람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헬라어를 쓰셨지만 이 경우에는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말해 내 어린 양아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소녀에게 아주 친근한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12살 된 귀여운 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내 어린 양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2절에서 43절 말씀.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고통과 슬픔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그 부모들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엄청난 슬픔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단순히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더욱 좋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의 열매를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하며 주께서 그분의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